시편 11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1편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1편 말씀은 크게 보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이 현재 어떠한 상황,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전반부고요. 4절부터 7절은 미래와 관련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후반부 내용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전반부 내용만 살펴보고 이틀 뒤에 목요일에 후반부 내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질병이든 인간관계든 아니면 뭐 자녀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여하튼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떻게 했냐면 선택을 하죠. 여호와께 피난처를 삼고 여호와께 피난을 갑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피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에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 시인은 그냥 뜬금없이 내가 여호와께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닐 테고 언젠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피했겠죠.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피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피하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과정을 겪고 통해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인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주변에 있던 너희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너희는 1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너희가 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새같이 날아가라, 네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은 현재 이 시인이 여호와께 피했잖아. 여호와에게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기가 어렵다. 그거는 도피처가 못 된다. 그렇게 가만히 지금 하는 것처럼 선택해서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아놓으면 너 결국 손해보고 결국 망하기 십상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로 도망가야 돼. 살 길은 따로 있어.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하는 것을 보면 이 겉모습만 놓고 보면 그럴듯할 수도 있어요. 아 그건 현실적이지 못해. 그건 좀 손해를 보는 길이야. 그건 조금 더디 가는 길이야. 거긴 안전하지 못해. 이렇게 현실적인 권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걸 뜯어보면 크게만 보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말고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불신앙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2절을 보세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쪽으로 가야 살 길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말하는 목적은 뭐냐면 저 녀석이 이쪽으로 오면 내가 화살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잡아먹어야지 죽여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하고 있는 권면은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권면을 이제 하는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은 반발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도 나쁜 일 할 때는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누가 이제 다단계를 하면서 물건을 판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다단계 물건을 갖고 왔어요. 치약이 되었던 칫솔이 되었던 그리고서는 라면이 되었던 내가 저 사람에게 파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팝니까? 이게 정말 좋아. 이거 쓰면 정말 건강에 좋대. 이거는 다른 거랑 다르게 만들었대. 다른 데서는 10만 원에 파는 거. 내가 당신한테 특별히 2만 5천 원에 주는 거야. 이러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팔았어요. 겉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목적은 뭐죠? 팔아서 이윤을 남겨 먹으려고 하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따로 있어요. 내가 그걸 좀 팔아먹어서 내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뭐 장사하는 분들이 이윤을 남기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겉다르고 겉다르고 속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는 대적과 원수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은 너희라고 한 사람들이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이 너희가 원수와 대적만이 아니라 친한 친구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라고 뭔가 조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세상적인 조언이어서 결국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결국에는 도피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이런 권면할 때들이 많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3이 됐으니까 1년 후 눈 딱 감고 교회 가지 마라.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가자. 좀 좋은 대학 가서 빚깔 내고 좀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고 이러면서 교회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고면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죽을 길인 거예요. 마귀가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요 때를 내가 기회로 삼아서 활과 화살을 잘 준비해놨다가 저 녀석이 이렇게 오면 내가 그때 잡아 죽여야지. 근데 이 좋은 마음으로 권면하는 사람들도 그걸 잘 모르고 있는 때들이 많죠. 뒷부분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 그래서 결국 세상적인 권면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득이 될 거라고 사탕발림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마는 그런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 보시면 결국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인이 여호와께 피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격려를 해주었는지, 누가 이런 말을 조언해 주었는지, 아니면 스스로 결정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이런 신앙의 소리가 있고 두 번째, 자 다른 곳으로 도피처를 삼고 도망가자. 이런 세상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 결국 한 가지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을 때에 처음에는 한 가지 말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었습니다.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거 한 가지만 있었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을 하면서 시험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니네가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그게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 질투해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런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갈 거냐, 마귀가 한 말대로 갈 것이냐. 그래서 마귀 말을 들은 다음에 무시한 게 아니라 그 말에 자꾸 마음이 가죠. 그래서 선악과를 가서 쳐다봤더니만 야,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생기고 정말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은데 정말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이럴 때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세상적인 권면을 자꾸 따라가면 그 순간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도, 잠시 잠깐 달콤한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은 유익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죽고 마는,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마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도피 생활을 할 때 보면 기름 부음 받고 도피 생활할 때 초기, 중기, 후기가 있었어요. 초기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잘 버텼습니다. 중기 때 참 자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운 판에 가서 직분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말기 때 어떻게 됐느냐? 맨 마지막에 도피 생활 10수년 하다 맨 마지막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죽임 당하면 어떡하지? 조금 안전한 데로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버티다가 맨 끝에 가서 이렇게 참 옳지 않은 선택을 한 거예요. 옳지 않은 선택을.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살 길이라 생각을 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에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자기 부인도 자식도 다 빼앗겼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나갔다가 돌아와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몽땅자 자기 부하들의 부인 자식 재산을 다 포로 삼아서 끌고 가버려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 줄 알고 거기로 왔다가 죽을 지경을 만나는 그런 지경이 된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가락만 조금 베어도 비명을 지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는 마음이 혼미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일까, 어떻게 될까,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본능대로 판단을 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대로 결정을 하려고 하는 때들이 참 많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신이 없을 때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춘기 때는, 갱년기 때는 절대로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당장 상황이 시급해 보여도 일단 멈추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펴고,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해 주는 사람을 찾아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피난처를 찾는 것인지를 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곰곰이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든 다윗이든 누구든 결국 현실적인 판단, 세상적인 권면에 휩쓸려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이 없으면 참 좋지만 고난을 당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과 세상이 주는 권면, 그것을 피난처로 삼는 두 가지 그런 선택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잘 판단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피난처로 삼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모쪼록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또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발견을 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리어 이곳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 또한 불신자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너무나 상황이 급박한지라, 마음이 정신이 없는지라 본성대로, 본능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권면들을 피난처로 삼으려 할 때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붙들되 고난이 있을수록 더욱더 단단하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